오늘 읽은 9장과 10장 말씀은 하만이 처형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또그 유대인들을 해하려 했던 모든 사람들이 도리어 다 도륙되고 그리고 나서 모르드개가 온 나라 가운데 왕의 다음 자리에 가는 큰 지위에 이르게 되어 유대인들에게 식민지 이 포로지에서 평안한 삶이 가능케 되었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되어진 일들이 12월 13일, 14일, 15일 이 사흘 동안에 되어진 일들을 많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12월 13일은 하만이 자기가 계획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서 다 도륙하고 진멸하기로 작정한 그날이 12월 13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오기 전에 새로운 왕의 조서가 발표되고 그 조서가 전국에 시달되어서 원래의 조서는 폐기가 되고 두 번째 조서인 유다인을 살해하려 했던 모든 사람들 도리어 벌주게 되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는 사태가 생기게 되어서 12월 13일이 유대인들에게 죽음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고 오히려 그들을 방해했던 모든 세력들이 다 몰락하게 하시는 승리의 날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본문의 중요한 골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2절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역사가 역전되어 가고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누구도 이를 막을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인이 소수민족에 불과한 사람들인데 또 식민지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의 후손들인데 그들이 하는 일들을 이렇게 아무도 막을 수 없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한 능력의 손으로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가리켜서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20절 이하 말씀에 의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결과였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면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게 하셔서 예정되었던 파멸과 심판이 오히려 구원과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가지 그렇게 막을 자가 없었던 것은 모르드개라는 사람의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모르드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왕의 다음 자리가 되는 총독에 이르게 되고 그의 세력과 명성이 점점 확장되어 가면서 감히 모르드개의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르드개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기도 하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도 하시는데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모르드개라는 사람의 치밀하고도 신중한 성품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삶의 자세가 이 모든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인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시면 모르드개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여 이 사람 모르드개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졌다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 안에 이 모르드개의 정치력과 그가 새롭게 권력을 장악한 것과 이 모든 일이 빠르게 확산되어 가면서 감히 유다인들에 대해서 시비하는 자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응징하는 절차가 진행되게 되는데 그 응징하는 절차를 보시면 수산성에서 이루어진 응징이 있고 그외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응징이 있습니다. 수산성에서는 12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서 유대인들을 모함했던 자들에 대한 응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모두 800명을 응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500명을 응징했고 또 15절에 보시면 나머지 300명을 응징해서 모두 800명이 이날에 크게 응징당해서 유대인들의 모든 대적이 사라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7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이 일에 연루되어서 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산성 안에 수도였던 수산성 안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었던 유대인들이 사는 모든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멸하려 했던 세력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유대인들의 온전한 자유를 얻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표현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5절 말씀, 12절 말씀, 15절 말씀에 보시면 똑같은 표현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을 괴롭히던 사람들을 응징했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진 재산이 탐이 나서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교묘한 논리를 만들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그가 이 일과 관련해서 욕심 가진 것이 드러나게 되면 항상 그 일이 실패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한 일은 선한 일 자체로 만족해야지 그 일에 자기 욕심을 끼워 넣으면 언제나 혼란스럽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들의 재산에 손대지 않았다라는 것은 재산을 손댈 법적 권리가 그들에게 없었기도 했지만 이 일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한 일이 결코 아니다. 재산이 탐이나 산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그들의 거사가 그들의 모든 행위들이 다 순수한 동기였고 청결한 중심으로 이 일을 감당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언제나 순수한 동기는 순수한 대로 지켜져야 하고 그리고 세상 것에 대한 탐심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정결한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범죄자의 재산이라고 항상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의 역사서에 의하면 항상 왕실 재산으로 귀속되게 되었습니다. 국왕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국왕에게 돌아가게 된 그 재산을 유다인들이 함부로 가져가면 그들 역시 국법을 범한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을 잘 지켰다는 것이고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왕의 재산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인들은 자기들의 의도와 생각이 순수하고 깨끗했음을 증명해 보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왕에게는 더 많은 왕실 재산을 보유하게 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부림절이라는 특별한 절기를 정하게 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이하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림이라는 말은 부르라는 말에서부터 온 부르라는 말은 제비 뽑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날 이렇게 이날을 부림절이라 말하게 된 것은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을 다 진멸시키기로 한 것이 그 날을 정할 때 먼저 하마드라는 사람이 제비 뽑아서 이 날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월 13일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한 날이 되었는데 그런 것을 기념하면서 그 날을 부림 또는 부림절 그렇게 부르게 되어서 오늘까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좋은 명절로 전통적으로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날에 우리가 멸망되기로 된 날에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대적들을 멸망시키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날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날을 정하면 날짜가 두 날짜로 혼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에서는 12월 14일에 지키라 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는 12월 15일에 지키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은 수산성 안에서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서 모든 대적들을 숙청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수산성에서는 15일 되었어야 이 날을 지킬 수가 있었고 다른 지방에서는 12월 13일 하루 동안 숙청 작업을 했기 때문에 14일에 이 날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 어떤 지방에서는 12월 14일에 또 수도인 수산성에서는 12월 15일에 날을 정해서 불임절 명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불임절 명절을 지키게 된 그 내용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하면 첫째 이유를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됐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전해졌다. 대적의 손에 잡혔다는 것은 우리 생명이 그들에게 있어 그들에게 달려 있고 그들이 괴롭힐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인데 그러자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안전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안전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것은 매우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안전이 당연한 것이어야 하지만 실제로 안전하지 못한 세상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를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안전하게 된 것 평소에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에 크게 감사를 모르고 살았지만 아차하면 그들 모두가 죽을 뻔한 위기에 있었는데 안전이 지켜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둘째는 평안함을 감사했다라고 했고 셋째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위기가 변해서 기회가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날을 지키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전한 것, 평화로운 것, 기쁨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절기를 불임절이라 하고 그날 그 절기를 모든 민족들이 대대로 이어가면서 지켜서 영원히 기념하는 날로 삼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가 몇 가지 불임절을 정하게 된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면 먼저는 하나님께 받은 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바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념하는 신앙정신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잘 지켜나가야 될 신앙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가치, 삶의 중심, 정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불임절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정신임을 보여줍니다. 둘째는 위기 극복의 길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이 뭐가 있겠습니까?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용병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생각을 하고 모든 민족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역사가 바꾸어졌습니다. 항상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길이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기에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역사를 보시면 초기 포로 역사에서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후기 포로 역사에서는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벨론 시절에는 다니엘의 역사가 페르시아 시대에는 이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역사가 있어서 언제든지 세상 권세가 바뀌어 가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 시대에도 페르시아 시대에도 당신 백성들을 높이셨다는 것이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어찌 보면 바벨론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높은 관직에 이르러 살았으니까 페르시아 시대가 되면 그들이 다 쫓겨나고 숙청돼야 될 터인데 페르시아 시대가 되면 오히려 더 평안한 세월이 오게 되고 조국으로 돌아가게도 되고 남아있는 사람은 모르드개에서처럼 하나님의 높이심을 받고 영광을 누리게도 되었다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살피시고 돌보심을 보여줍니다. 상황이 바뀌고 세상이 변화되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굳게 서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